KBSOTOV
제이비의 야망에 불을 지피는 것은 그 미래에 신속하게 도달하고픈 욕망이었다. 하지만 윌럼이 보기에 주드의 야망을 자극하는 것은 공포.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순식간에 과거로, 절대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는 이전 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었다. 이런 특성은 주드와 제이비만 가진 게 아니었다. 뉴욕은 야심가들이 사는 곳이었다. 종종 그건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가진 유일한 공통점이었다. 야망과 무신론.
야망이 내 유일한 종교야.
맥주에 얼큰하게 취해 있던 어느 늦은 밤, 제이비가 윌럼에게 말했다. 그 말에선 언젠가 어딘가의 인터뷰에서 진짜로 말할 때를 대비해 무심히 던지는 말투를 연마하려고 리허설이라도 한 것처럼 약간 연습한 티가 났다. 하지만 윌럼은 그게 진심이라는 것도 알았다. 오로지 이곳에서만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라면 광기를 제외한 무엇이든 정당화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오로지 이곳에서만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에 대한 믿음은 변명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 도시에 있으면 종종 자기가 뭔가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는 기분이, 그 무지로 인해 영원히 오톨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기분이 든다. 이런 기분은 대학 때에도 느꼈다. 기묘한 시골 빈곤층 백인으로 일종의 비공식적인 소수집단 우대전형으로 들어온 자신이 동기들 중 가장 멍청하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이걸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문제를 진짜 마음에 걸려하는 사람은 제이비가 유일한 것 같았지만.
어떨 땐 난 널 모르겠어, 윌럼.
언젠가 제이비는 자기가 윌럼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게 무슨 좋지 않은 일이라도 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작년 말 윌럼의 전 룸메이트 메리 씨, 오프 브로드웨이의 트루웨스트 재공연작에서 주역 둘 중 하나를 맡은 직후의 일이었다. 나머지 주역은 최근 호평받은 독립영화에 출연했던 배우가 맡아 다운타운의 신뢰도와 주류에서의 성공에 대한 약속을 모두 누리는 짧은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윌럼이 같이 일하고 싶어 했던 감독은 조역으로 무명 배우를 캐스팅할 거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다만 그 무명 배우가 윌럼이 아니라 메리시였을 뿐이다. 두 사람이 그 역의 최종 후보였다. 친구들은 그의 편을 들며 불같이 화를 냈다.
하지만 메릿은 연기를 할 줄도 몰라.
제이비는 투덜댔다.
그 녀석은 그냥 무대에 서서 반짝거리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세 친구는 마지막으로 본 메릿의 공연, 1980년대 파이어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남자들만 등장하는 오프 브로드웨이의 라트라비아타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고, 메릿이 맡은 비올레타 역은 이름이 빅터로 바뀌었고 결핵이 아니라 에이즈로 죽었다. 다들 한 마음으로 그건 거의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연기였다고 동의했다.
걔 사실 진짜 잘생기긴 했잖아.
그는 그 자리에 없는 전 룸메이트를 미약하게 옹호하며 말했다.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어.
멜컴이 모두 깜짝 놀랄 정도로 격하게 말했다.
윌럼, 좋은 날이 올 거야.
저녁 식사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드가 그를 위로했다.
세상에 정의가 있다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그 감독은 바보 천치야.
하지만 주드는 절대 윌럼의 단점을 비난하지 않았다. 제이비는 항상 비난했다. 그는 어느 쪽이 더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친구들의 분노는 당연히 고마웠지만 사실 그는 친구들 말만큼 메릿이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분명 메릿은 윌런만큼은 한다. 사실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른다. 나중에 제이비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제이비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뿜는 긴 침묵으로 답한 후 마침내 설교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어떨 땐 난 널 모르겠어, 윌럼.
그가 입을 열었다.
어떨 땐 심지어 네가 정말로 배우가 되고 싶긴 한 건가 싶어.
그렇지 않아.
그는 항의했다.
그냥 난 퇴짜당하는 게 다 무의미하다고는 생각지 않아. 나 말고 배역을 맡는 사람들이 순전히 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침묵이 흘렀다.
넌 너무 착해, 윌럼.
제이비가 음침하게 말했다.
이래서야 아무것도 못 이룰 거야.
고마워, 제이비.
그가 말했다. 그가 제이비의 의견에 화내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때로는 옳은 말을 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단점에 대한 지적이나 성격을 완전히 개조하지 않으면 미래가 암담할 거라는 예언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는 전화를 끊고 암담하고 비참한 기분으로 침대에 누웠다. 어쨌거나 성격을 개조한다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 너무 늦지 않았나? 결국 윌럼은 착한 어른이 되기 전에는 착한 아이였다. 모두들 알았다. 선생님들, 학교 친구들, 친구들의 부모님들까지.
윌럼은 정말 정이 많은 아이입니다.
선생님들은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썼고 윌럼의 어머니나 아버지는 그 기록부를 그저 말없이 잠깐 보고는 재활용센터에 가져갈 신문과 빈 봉투더미에 올려놨다. 커가면서 그는 사람들이 부모님을 보면 놀라거나 심지어 당황한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은 윌럼의 성격을 봐서 부모님이 다를 거라 생각했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어떻게 다른 거요?
그는 물었다.
더 살가우실 거라 생각했지.
선생님은 말했다. 그는 자기가 남달리 아량이 넓다거나 특별히 성격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일들이 그에게는 쉽게 이루어졌다. 운동, 학교, 친구들, 여자아이들. 그는 반드시 상냥하지는 않았다. 모두의 친구가 되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천박하거나 째째하거나 비열한 건 참지 못했다. 스스로 알고 있다시피 그는 똑똑하다기보다는 겸손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했다.